자,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당분간 이렇게 녹화를 해서 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릴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깊이 같이 좀 기도하고 정말 좀 각각이 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모이는 것이 금지가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이제 이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 앞장서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는 부분들 틀림없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동시에 이렇게 실제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좀 깨워서 기도하면서 모범적으로 할건 하되 이 시대를 좀 직시하는 일들은 틀림없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깊이 하는 주와 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이번에는 좀 야고보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시간을 할애해서 또 야고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이 저자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한 이름이 한 4명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도 가장 유력한 인물은 예수님의 친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최측근이었다고 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제일 일찍 순교를 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순교하기 전에 이걸 남겨두고 갔을 리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초대교회 그다음에 그 위에 속사도들 그다음 많은 교부들이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 내용 자체가 이게 이제 공동서신에 들어가 있는데 편지이지만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문학서, 지혜 문학서 이런 개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의 인사말이나 끝맺음 이런 부분들도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보통의 서신처럼 이렇게 플로우 이런 부분들도 별로 없고요. 어떻게 보면 짤막짤막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 흐름과 상관없이 좀 연결해 놓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좀 지혜 서신보다는 지혜 문학서의 어떤 부분들을 좀 따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 구약의 잠언의 내용과 비슷하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으로도 좀 불리기도 하고요. 또 사실 야고보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쪽 극단에 가 있는 부분들을 제자리에 이렇게 올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긴 했지만 정말 꼭 필요한 책이었다 또 이렇게 봅니다. 야고보서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먼저 야고보에 관한 얘기를 잠시 보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사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활동을 하셨을 때, 그 형제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러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또 이제 부활 사건을 통과하면서 이제 완전히 또 변화되어진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틀림없이 야고보가 등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저 이방인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왔을 때 저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지키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율법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굳이 율법을 안 지키게 해도 괜찮은가? 오히려 이제 이방인들 돌아온 이방인들의 문제 때문에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이제 논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데요. 요 논쟁의 어떤 거의 결론을 야고보가 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사실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문제 제기했던 인물은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을 내렸던 그런 인물은 바로 이제 야고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었는가? 갈라디아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 1장입니다. 갈라디아 1장 19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1장 19절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했고요. 2장 9절에 보면 갈라디아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요한과 사실은 그의 어깨를 견주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는 사실은 믿지 않았던 그런 친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그것을 목격하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이 인생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어지게 되고 초대교회의 아주 막중한 그런 책임과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며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에 관해서 결론을 내릴 만한 그런 인물로서 그러니까 결론을 내릴 만큼 사실은 성령 충만했고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일 만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1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야고보에게는 참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그의 친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친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서 자기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밖에 있는 조금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친형이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 한 구절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깊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자가 지금 정말로 가슴에 남아있는 부분으로 쓸 말이 있는 거죠. 누구한테 쓰냐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냥 열두 지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 열두 지파 출신,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한테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대교에서 빠져나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복음 속으로 들어온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지금 로마 전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훈 몇 가지를 쓰는 게 아니고 삶의 지혜 몇 가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그냥 유대교에 그대로 남았으면 괜찮을 것인데 이 복음 때문에 그 유대교에서 빠져나와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제 할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제 아주 짧은 인사 얘기하고 나서 바로 얘기하기를 시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은 지금 우리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경험하고 있는 시험하고는 질이 다른 그런 유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돈이 없어서 좀 받는 시험이나 자존심이 좀 무너지는 그런 시험이나 이 정도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시험하고는 수준이 다른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온 가족의 어떤 생계, 미래, 목숨이 위태로운 그리고 이제 육신적인 또 경제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금 무수하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압제들 그리고 이제 유대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 율법을 이렇게 없애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비난과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 사이비의 문제들, 이방 배경, 유대인 배경에서 교회가 됐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수한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제로 그 열두 지파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건 if라고 하는 만약에 그렇거든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당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냐.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나 다른 서신을 보면 알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전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그 배경이 철저하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 깔림 가운데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냐? 그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테스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견뎌내고 그냥 버텨내고 이것보다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얘기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배경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복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주가 되심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이 얘기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 맞다고 하면,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맞다고 하면 이 말만큼 깊은 말이 없는 것이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길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해라. 왜 그러냐? 왜 인내가 중요하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기준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설 기준입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가 더 순결하고 더 정결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갖추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구비하는 자로 사실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을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질 것이기 때문에 시험 올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 그냥 참아라, 견뎌라, 이걸 넘어서서 온전히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보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마치 뭐 이 시대를 비교한다고 하면 저 이슬람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북한과 같은 공산치하에 자기 미래, 자기 목숨, 자기 가족들 모든 것들에서 도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희 시험 당하고 있지? 내가 안다. 그 시험을 내가 허락했다. 그 시험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지금 사람 죽어나가고 나도 죽을 수 있고 우리 주변이 다 어려운데 어떻게 기쁘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기쁘게 여기란 말입니까? 그 믿음이, 그 시련이 결국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고 진정으로 참음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인내가 결국 너희를 점점 다듬어 갈 것이다. 그러니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들에게도 맞는 메시지고 그들에게도 맞는 진리일 것인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련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억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당한 대우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받는 어려움이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예를 들면 인권이라고 한 것을 갖다 댔을 때 모든 부분에서 그 인권을 빼앗는 그런 차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인권적이지도 않고 그냥 억울한 거예요. 모든 게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냐 싶을 정도로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오냐라고 싶을 정도의 일들이 계속 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의 전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하신 거,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난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를 더욱 올바르게 다듬어 가기 위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 고귀한 상태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인내와 그다음에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 힘든 일이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억울합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당신의 손에 붙들린 자며 우리 손에 또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다라고 정말 믿는다고 할 때 사실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바로 누워있어도 아프고 등을 돌려도 아프고 옆으로 자도 아플, 모든 면에서 아플 수밖에 없는 혹시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버티고 참고 언젠가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통한 마지막에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허접하고 적당한 말 몇 마디로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히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이 시련이 믿음으로 이 시련을 참음이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를 다듬어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글을 들자마자 펜을 들자마자 글을 쓰자마자 먼저 시험당하는 모든 열두 지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 보면 사실 앞하고는 전혀 뭐 연결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갑자기 지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조금만 똑똑했으면 돈 많이 벌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인가? 아니면 지금 인간관계 가운데 조금만 이렇게 좀 똑똑하면 인간관계 잘 풀어낼 것인데 괜히 말 함부로 하고 행동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조금만 지혜가 있었으면 그러면서 그럴 때 지혜를 구하라 지금 그런 말인가? 여러분 물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는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정의보다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을 연결시키는 차원에서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흩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 배경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많이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 중에 그 안에서도 뭔가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버틴다 아니면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기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세상에 또 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계속 오는데 진짜 힘든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힘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지 않습니까? 뭐 어려움이 오고 뭐 상황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해도 안 되고 다 알겠는데 진짜 중요한 건 상황 자체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되고 이 말씀과 이 현실 속에서 너무 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답답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냥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특별히 지혜를 의인화해서 쭉 풀어냅니다. 궁극적으로 그 지혜는 뭘 뜻하냐? 예, 지혜의 의인화의 어떤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질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잠언서에 표현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사실은 많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그 통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이겨내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이런 의미에서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지혜나 인간관계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나와지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차원에서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육신적인 어떤 삶에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후이 주실 것이다. 이런 차원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그러므로 이 지혜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지혜입니다. 저는 최근에 벌어지는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조금 있으면 정말 기독교인들이 뭐 지금 이미 거의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대놓고 조롱받는, 대놓고 비난받는 모든 비난의 화살이 기독교 또 기독교인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비난이 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거를 가지고 막 비난하는. 그러니까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니까 더 무서운 거죠. 계속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시대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퀘스천 막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저런 식의 행동이 꼭 맞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부르짖는 건 전부 그래요. 예수의 복음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야, 희한하다. 방법이 다 틀린 거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현실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가? 이게 정말 지혜인 것 같아요. 그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하나님 없는 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환경이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 현실 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런 지혜, 이런 유의 지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혜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기도로 지금 연결이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거는 비단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에 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이 구절도 조금 보시면 사실은 성경은요 우리가 배경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을 쓸 때 그것을 기록할 때 어떤 의도로 썼는가 이게 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배경을 누가 썼으며 어떤 사람에게 썼고 어떤 배경 가운데 썼는지를 조금 알아봐야지 그냥 뭐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읽기에 이런 뜻이겠지라고 하는 해석보다 이런 배경에서 나왔구나라고 하는 배경을 알고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 하물며 성경은 더욱 그러할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쓴 거냐 말. 지금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라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교회 안에 있는데 뭐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죠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지금 핍박이 표면 위에 드러나 있고 인생 자체가 그냥 시험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들에게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기도하겠습니까? 예, 뭘 기도하겠냐면 그들의 기도가 지금 우리 기도와 같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생존이 달려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들은 아주 간절하고 주님이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굉장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안일하게 앉아서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응답 안 하시면 말고 이런 차원은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도 부족함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내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의심하고 있지 않냐.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몇몇 경험했던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이제 자기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려 있었을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자기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안 살려주시더래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없다. 어머니 죽으심이 너무 하나님 계시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 이름만 나와도 뭐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 충분히 이해하겠다 무슨 말인지. 이런 어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마음 편하다. 왜 그러냐? 기도 계속 해봐야 기도 응답이 계속 없으면 계속 불신앙만 쌓일 거니까 차라리 기도 안 해서 그나마 있는 믿음이 안 떨어지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솔직하긴 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부족함이 욕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에 기도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수많은 기도자들이 과연 이것이 응답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거의 넋두리 수준으로 그냥 막 뱉어냅니다. 기도라고 하는데 뱉어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뱉어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을 편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말을 조심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어르신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말을 조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저를 만나가지고 마음에 좀 편안하게 뭐 있는 말 없는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몇 명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높은 사람을 만나도 아니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도 말 한마디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 것인데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내 생사업복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대화를 거는데 말을 거는데 이게 너무 개념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친구한테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의 기도랍시고 하는데 이건 믿음도 없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식함도 없고 뭐 예의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늑두리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걸 계속 잔소리도 아니고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기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며 내 기도를 받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나는 주님 앞에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들 얘기 더 하는 겁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자에게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흩어져서 참으로 핍박받고 있는 유대 배경의 기독교인들한테 가슴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네 어려움 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올 때도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냐?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너희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너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 그 시험을 그냥 버티거나 이렇게 피하거나 하지 말고 시험에 왔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냐? 그 시험의 결과가 그 시험을 통해서 결국 인내를 이룰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너희가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는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진실로 내게 지혜가 필요한데 먹고 사는데 필요한 지혜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으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가 정말 너에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거 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짧은 내용이지만 189절 중에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54구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9절 중에 54개가 명령형입니다. 거의 3분의 1, 4분의 1이 명령형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깊이 있게 터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깊이 있게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한 부분을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구절을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높고 낮음이 이 땅에서 많은 부분 존재합니다. 뭐 경제부터 시작해서 능력이며 환경이며 많은 것들이 좌우지하겠죠. 여러분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종일관 뭐가 베이스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게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낮은 자일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 낮은 자는 부함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희의 배경이니까 그것을 자랑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높은 자는 좀 부한 자는 육신적으로 좀 부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니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왜 그러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기준해서 살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중에도 돈 좀 가진 자가 있고 돈 없는 자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좀 돈 좀 있다고 어깨 또 돈 없다고 눌리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도대체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래도 그때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의 돈으로 했습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그들의 높음으로 했습니까? 그들의 부함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속에 있는 복음, 그들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이 그들을 바꾸셔서 그것이 지금까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낮은 자들,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볼 땐 낮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기준이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흠집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 이면에 숨어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것에 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함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낮아질 줄 아는 육신적인 부함 부한 어떤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극적으로 야고보는 인생이 바뀌었던 인물입니다. 가장 최측근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그런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완전 무릎 꿇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인생이 전체 바뀌게 되고 그냥 동생이었기 때문에 최고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 역할들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아웃들이 있었잖아요. 아웃들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그 기둥같이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극적으로 바뀌었고 누구보다도 절대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인물이고 이 야고보 또한 어떤 분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데 또 사람들이 와서 이제 몽둥이로 쳐 죽였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똑같이 열두 사도들처럼 순교했던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늘 가슴 속에 자기처럼 유대 배경의 기독교인들을 품고 있고 그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인생 살면서 보여주니까 그걸 지금 가슴으로 마치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가 야고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열자마자 시험을 당한 자에게 완전히 정반대의 각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아라,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시험 받고 있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지금 정반대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희가 하나님 택하신 자다. 하나님이 너희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포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진실로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상황 속에서 더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적응해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그 현실에 떨어져 있는 간극을 연결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인데 그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정말 기도하는 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렬히 구하겠냐 말이요. 진실로 기도하되 의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지금 비교가 있잖아요. 낮은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모든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낫다고 생각하는 자는 너희 속에 이루어진 참된 부함을 보고 그걸 자랑하고 혹시 높고 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그 영원한 복음 앞에 니네가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니네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능히 꼭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그 배경하에 철저하게 그 인식하에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모든 이치와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신도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